여러분, 1장,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같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그 구절 볼 때 바울이 그 구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복음보다 내 인생에 더 가치롭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좋아했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이 능력이다.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 좋아하고 자랑했던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셔서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좋아하고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4장을 열면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 이게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흐름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르러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되지요? 예. 믿음으로 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장은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김 받게 하는 그 방편, 칭의의 도구와 방편이 무엇인가? 그게 4장 전체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요? 예, 복음에 혹은 그 칭의에 기초와 근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하는, 함께 다루려고 하는 본문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에 근거가 있고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와 기초 때문에, 그 근거에 기반해서, 그 견고한 기초에 기반해서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대체 그 기초가 뭘까?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기초가 뭘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문 우리가 24절, 25절 두 절만 볼 것인데요. 특별히 24절은 간단히 보고 25절만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근거와 기초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사건이지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무대에 삶의 한순간에 일어나서 다시는 취소하거나 변개할 수 없는 일어난 한 사건이 칭의에 혹은 복음의 기초요 근거이지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냥 교리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니까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일어난 사건에 근거해서 그 사건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이 복음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의 근원이고 기초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오늘 25절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2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는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정의했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구체적인 거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 한 분이 절대자이심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세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겠지요. 그죠? 또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또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도 그분들을 우리가 성도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건 성경이 기대하는 충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를 믿는다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수와 관계없는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근세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인데, 죄송합니다, 신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가 죽음에서부터 다시 일어난 것과 사람들이 죽고 나면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없다. 신학자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유명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바른 교훈을 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 믿으면 그분이 아무리 신학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어도 저는 성도라고 동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한번 오늘 다뤄야 될 본문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제일 먼저 25절에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셨다.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을 주목해서 한번 잘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내어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내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제일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의롭다 여김 받는 칭의의 제일 중요한 기초와 근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인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관점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없어야 마땅했던 불행한 일이거나 없으면 더 좋았을 비참한 일이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혹은 로마 군인들이 이 식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것은 그냥 너무 피상적인 것만 보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죽도록 내어주셨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첫 번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한 분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기득권을 위협하니까 공격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셨다.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종의 귀를 쳤어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베드로를 말리셨어요. 주님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말렸어요. 지금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서 얼마든지 열두 영이 더 되는 많은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협하고 있는 주님을 칼을 가지고 보호해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신 거죠. 그죠? 베드로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칼을 들고 사람의 귀를 자르고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뭘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잘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했는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했고 동시에 그 삶을 받쳐주는 교훈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교훈인가 하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들의 초점인데 기독교는 놀랍게 주님의 교훈도 너무 훌륭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무수한 선한 아름다운 행위도 너무 귀하지만 기독교는 놀랍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봐도 죽음이 이렇게 강조되는 종교는 없어요. 복음서를 여러분이 보면 심지어 어떤 복음서는 3분의 1 정도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다뤄요. 주님의 생애 가운데 33년을 사셨고 3년의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생애 전부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무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면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은 결코 없어야 할 불행이 아니고 아버지가 있으리라 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일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성령이 물같이 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죠. 그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어준 바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바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신 바 된 것.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고 베드로가 하고 있는 설교예요. 칼을 가지고 사람의 귀를 쳤던 사람이 성령이 오시자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깨달은 그 주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가 보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로마서 8장에 가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 없었으면 좋았을 불행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추구해 오셨던 약속하시고 이루시마 하셨던 그 일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왜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 이유가 나와 있죠, 그죠?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범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우리의 끝없는 악과 죄와 부패와 타락, 그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아니고 그분이 죽음에 넘겨진 바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게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일을 행하시는데, 아들 하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도록,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시도록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험은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텀만 나면 여러분 국가대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제대로 귀담아 안 듣고 다 우리 목사님 또 병이 도지는구나 그러고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만큼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죄를 깨달아도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나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아무리 깨달아도 죄를 또 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더 죄가 많고 너무나 부패하고 악한 자들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이만큼 살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여러분과 제가 깨닫지도 잘 못하고 있고 서로 기적처럼 깨달아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악과 불순종과 그 불법을 자행하는 우리의 모든 악함을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 친히 감당하시도록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다, 죽음에 넘겨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죠? 우리의 범법함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정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네. 여러분이 보지만 안 됩니다. 철학과 도덕과 윤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다루고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분에게 심판하시고 그분에게 형벌하시고 그분을 죄의 결과인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분을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음의 그 아들 하나님을 넘겨 주신 것이 아버지가 하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하고 예수님이 세상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을 드러내는 게 세례 요한 사역의 제일 핵심인데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고 약속되고 인생들이 그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그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무수한 제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드러나고 보여줬던 죄인들의 죄를 치고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은 다름이 아니라 오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었고 진품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그죠?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볼 때 이미 봤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 예수를 죽도록 죽음에 넘겨주심으로 화목 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깨뜨려져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도록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약간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 조금 더 다뤄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루면 저는 요쯤에서 끊고 싶었는데 이렇게 계속 다루면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 우리 외하에 돌아가셨다 그것만 기억할까 싶어서 오늘은 억지로 순교하는 심정으로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도 같이 다루려고 해요. 예수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말할 때 핵심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기둥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은 뭡니까?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있을 수 없으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또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기초와 근거는 예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또한이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복음을 나란히 둘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여러분 거기는 의롭다 하심이 예수의 죽음과 연결된 것처럼 피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우리의 의롭다함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니까 예수의 부활이 의와 연결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도 의와 연결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하고 좀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질문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의로움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핵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여러분 부활과 주님의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죠? 오늘 본문은 더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더 소상하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모든 악과 범법과 불순종함과 죄악됨과 냄새남과 추함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정결케 되고 덮어지고 가려지면서 죄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의 상태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리석고 연약한 테두리를 넘어서 나를 나대게 하는 핵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바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바로 그 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씻어지고 의롭게 여겨지는 존귀와 영광이 믿는 자마다 주어지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마다 누구든지 다시는 정죄함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의 자리 안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여러분을 얼마나 견고하고 담대한 자리에 세우는지 몰라요. 내 상태에 따라 들쭉날쭉한 게 아니고 내 바깥에 계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신 일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부활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그죠? 말하자면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부활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오늘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서 의롭다 하셨다 할 때 이 주제와 관계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부활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가? 부활.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만들면서 그 성막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성막을 만들 때 뭘 같이 만드냐면 제사장이 입을 옷을 같이 만들어요. 에봇. 예.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을 제작하고 나면 그 바깥에 입는 예. 바깥에 뭡니까? 윗옷 이렇게 그 에봇 위에 걸치는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을 만들 때 그 가장자리 제일 밑부분에 여러 수도 놓지만 다양한 색깔의 실로 수도 놓지만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방울을 매달아요. 방울. 금방울을 매답니다. 금방울. 말하자면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방울이 딸랑딸랑하면 아,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가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방울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 그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제사장의 그 옷에서 나는 딸랑딸랑하는 금방울이 소리를 내는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 나는 그 방울 소리가 딱 들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받으셨다. 우리가 드린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받은 바 되었다 하면서 죄 용서의 감격을 누렸던 것이 그 방울 소리가 전해졌던 핵심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범법을 인하여 죽음의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의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그 아들의 제사와 제물이 받은 바 되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방울 소리가 났던 그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그 방울 소리야말로 말하자면 제사가 연락된 표시요 증거였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지시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제물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제사드림이 완벽하게 연락되었다. 율법을 어기고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우리 백성들의 그 모든 악과 죄가 아들 하나님이 드린 제사와 그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 되고 율법은 완벽하게 만족되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하는 선언이 부활사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 하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아버지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상태를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의 상태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사건 역사의 한 순간에 일어나서 아무도 변개시킬 수 없는 그 사건에 딱 근거해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아버지 하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의롭다 하심이 그 주님의 돌아가심과 부활 사건 안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그분에 의해서나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미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크고 나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건 안 되겠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되겠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게 한쪽 측면을 한 번만 더 조명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이 땅에 났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이런저런 돌을 아무리 닦아도 나를 바꿀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때로 너무 어리석고 냄새나는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 게 여러분이고 저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의 허물과 약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한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그냥 윤리적으로 조금 착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선한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새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부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내면 심리적인 위로를 주고 조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했던 그 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물투성인 우리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귀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믿으시고 깨달아지고 참여한 바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복됨과 영화로움이 누려지고 맛보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복되고 영화로운 신앙생활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